어느 교도소에서 죄수 한 명이 일어서더니만은 갑자기 나는 다음 달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죄수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죄수가 내가 언제 너한테 어젯밤에 그런 말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백성들에게 또 국제적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더라도요, 되게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기록을 보면 대부분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초대왕 사울,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겸손했고요. 출발이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뭐 사울뿐 아니라 여러 왕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초기에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인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좋은 왕으로 끝을 맺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 아수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아수르 사람, 그러면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유머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이 천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들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천당 들어가기 전에 엉덩이를 100대씩 맞아야 되겠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아 그러면요 저 엉덩이 때릴 때에 저 엉덩이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얹어놓고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깔아놓고 때렸답니다. 두 번째, 일본 사람이 또 이 미국 사람을 보면서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엉덩이 때릴 때 그냥 때리지 마시고 방석을 올려놓고 때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방석을 올려놓고 100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아이고 저 방금 맞고 들어간 일본 사람을 제 위에 얹어놓고 때리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200대를 맞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유머지요, 만드는 이야기지만은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일본에 대한, 뭐 요즘은 뭐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 그러면 아주 마음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자꾸 괴롭히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은요, 몇 살의 왕이 됩니까? 12살의 왕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힘이 없고요, 아수르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을 행했다. 자, 그 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던 일월 성신,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심각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도 악에 빠집니다.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이.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백성들의 정신이 오염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0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그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그 유다 나라를 이 아수르 왕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침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칩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므낫세 왕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옛날에 아수르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들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갔다고 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쇠사슬도 차고 갔다 그랬는데요.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1절에 말한 대로 55년을 통치합니다.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남북을 합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 역사 가운데서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므낫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막 그 박해하고 많은 선지자들 죽였던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얼마나 악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종교 문화를 유다 나라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버금가는 어쩌면 다윗과 그 다음 가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참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면서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바알 단을 세우고 이를 송신을 숭배하는 이런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한 대로 지나게 하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그 이방 문화입니까?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신임을 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배격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그리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임을 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에다가 갖다 세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다가 우상을 탁 만들어 세웠다는 이야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몰렉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므낫세 왕이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이 저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매일같이 핍박하고 하루에 몇 사람씩을 죽였다, 살해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면은 이 가에서 저 가까지 이제 피가 가득했다. 이 가에서 이 문에서 저 반대쪽 문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양문에 그 성문에 그 안에 전부 다 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이 당시에 므낫세에 의해서 토백혀임을 받아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토백혀여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왕이 잘 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참 기도와 더불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히스기야가 39살에 병들어가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15년 더 연장을 받는 그 가운데 병에서 낳고 2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참 정말로 생명의 은인 것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 선지자를 톱으로 키워서 죽였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보면 바오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일하게 성경에 여기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 마치 짐승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이 싸나오니까 그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을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는 것처럼 므낫세를 마치 짐승처럼 대해서 그렇게 코를 끼워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유다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고생을 칙살이 하고 참 죽을 고생과 그런 아주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겠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악하던 왕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고 하고요,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이제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 이렇게 악하디 악한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악한 왕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좋은 왕으로 끝을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끝이 좋은 왕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악한 길을 가던 사람이 정말로 좋은 길로 가서 인생을 마지막을 잘 마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가진 수모를 당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때 징계를 하신 거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침략을 해서 전쟁에 이기고 왕을 코를 끼어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 비참한 고통을,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 끌려갈 때 백성들이 아마 봤을 것입니다. 결혼했다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봤을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마저도 죽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보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좋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한 왕이 어떻게 좋은 끝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 겸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이런 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가 이런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잘 되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므낫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악한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사 그런 수모를 겪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무런 풍랑도 없이 잔잔하게 아주 평화로운 그런 여행이 되어서 그가 다시스에 가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그가 니느웨로 갔겠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그 악한 도시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리고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끝이 좋을 수가 없지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거겐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까지 이 도합 이 백악관에서 30년 동안 이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버드 법대 케네디 스쿨의 교수가 됐는데요.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좋은 대통령,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7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그가 말하는 것은 리더십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인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과 목표는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득력에 힘을 발휘해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뭐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국민과 의회와 언론과 협력해야 된다. 혼자는 못하는 거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취임 즉시 정책 추진에 돌입을 해야 된다.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 다니면서 많이 합니까? 대통령 되고 난다면 입 싹 닦아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능하고 신중한 참모를 등용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은 참모들, 많은 그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해야, 그 그룹이 돼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업 수행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교수는 인격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30년 동안 가장 재능 있는 대통령은 자기가 볼 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정치를 잘해서 호황을 누렸지만은,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두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케겐 교수가 말하는 그 이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그 마무리가 끝이 좋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다음 스토리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므낫세도 그래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 아버지를 이어서 12살에 왕이 돼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므낫세는 포로가 되어서 마치 짐승처럼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 이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포로가 되고 나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런 수모와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든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친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런 낮추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환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요. 18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죠. 19절에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더라. 므낫세는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그거 깨닫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리고 기도한 내용 응답받은 것을 열왕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역사에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친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야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 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아닙니까? 므낫세도 13절 다시 보면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끝을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좋은 왕으로서 끝을 맺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끝이 좋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 좋아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